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13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비유는 이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불확실한 시기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서 소개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그렇게 묘사되죠. 예수님 본인도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슬퍼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으니 너희가 금식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여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는 어떤 결혼 풍습과 관습,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요, 또 배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관습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는 뭐라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몇 이렇게 참고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거기마다 이 결혼 풍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그 혼인 잔치가 밤에 열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 다른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서포트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들러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우리가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그 상황이 신랑 집에서 일어나는 건지 신부 집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또 신랑이 온다 그랬는데 신랑이 혼자 오는 건지 아니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같이 오는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은 이 비유에 있어서 그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캐치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가지 소소한 한 가지 뭐 인포메이션 드리면, 여기 등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면서도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등잔을 말 아래 두는 자가 없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말하는 등과 이 25장에 나오는 등은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등은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집 안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스탠드가 있는 그런 등잔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등은 이제 포터블 한 거죠. 야외에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그만 컨테이너에 심지를 박아서 이렇게 불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한뭐몇 시간 지속적으로 태울 수 있고, 혹시나 꺼질 것을 대비해서 엑스트라로 그 기름을 준비해 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 보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를 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때 낭패를 당한 그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과거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잠깐 불러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십니까? 네, 한번 불러볼까요? 예. 조금 더 빠르게. 이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 날 가까웠네 계속 채워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해. 예, 이 파워포인트 작성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사를 잘 모르셨나 봅니다. 예, 뒤에 저기 이제 그 예, 하여튼 코러스가 불러야 될 내용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몰라요. 하여튼 하여튼 뭐 알면 됐어요. 우리가 불러봤으면 됐고. 근데 우리가 몇주 전에도 뭐 비슷한 찬양 하나 불렀잖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요즘에는 그런 찬양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희한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또 긴장감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잊혀지고 우리가 무뎌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상당히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를 다루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먼저 24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듯이 24장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또한 비유를 들죠.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대조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넘어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두 비유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그리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또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성실하게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차이가 있다면 24장 말미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올 것에 대하여서 아주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아주 늦게 올 것이다. 그래서 아주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선 이제 술친구를 부르고 종을 때리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상치 못하게 주인이 빨리 오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놀라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비유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신랑이 그렇게 더디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하여서 그가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여 낭패를 본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24장 42절을 한번 보시죠. 24장 42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을 들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열처녀 비유를 드신 후에 13절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깨어있으라라는 이 메시지라면 그것을 오늘 비유 자체에다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잠을 자고 있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밤을 새면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비유 속에서는 둘 다 잔 걸로 나와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그러니까 이 열처녀 모두가 다 졸고 다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그저 우리가 생리적으로 눈을 뜨고 있느냐 감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했을 때에는 우리의 지각이 있느냐,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가치관과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괜찮은 수준과 내용으로 너희가 채워져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속에서 오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이 비유 속에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름을 채워 놓고 있는가 이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둘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되죠. 그리고선 그들이 잠을 깼을 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등불에 불을 켤 수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등불에 불을 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차이는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기름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외로 이 부분은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 힌트를 우리가 2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취한다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칠에는 번지르르 하죠. 표현적으로는 거칠애가 있지만 그 안에는 가져야 할 그리고 채워야 할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상태를 두고 외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썩어진 것들, 온갖 필요 없는 것들이 있고 그 외부만 잘 포장되어서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많은 혜택과 유익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 의식과 제사 제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어떤 그 종교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외식하는 자로 불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와 율법과 모든 성전의 그 근본적인 핵심과 그것이 포커스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책망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에서 외식을 피하기 위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가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일치하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큰 원천과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외식할 자가 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 안에서 채워져야 할 기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연관된 구절을 찾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지금 이 15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실 때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 끝에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다른 가지 끝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른 가지 끝에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충족되어야만 그 다른 가지 끝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등불은 그 기름이 있음으로써만 불을 켤 수 있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 가지도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이 기름에서 기름을 연료로 하여서 연소되어 불을 밝히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 가지도 그 포도나무에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예수님과의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는 모습인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뭐 이 기름과 등불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와 묶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종말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보라라는 것이고 열처녀 비유에서는 우리가 채워야 할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실까봐 그것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난 동의한다, 시인한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인식되어져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 비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감람산 강설입니다. 이것이 다 지금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강설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왜 지시는 겁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우리가 외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자된 우리들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실 것까지 바라보실 겁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먼 훗날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날을 예비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냥 믿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맞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다소 그 신앙의 정말 표면상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 기름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많은 부분 너무나도 빈곤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이 마치 그냥 막 바닥을 기는 듯한 그런 기름 상태로 남아 있어서 불도 꺼질 듯 말 듯 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냐라는 겁니다. 앵꼬라고 맞습니까? 거의 기름이 바닥나서 연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가 이거 하나만 믿고 있다면 지금 그 기름이 바닥날 위기에 있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름을 채우는 자로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된 자리로 나아가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더욱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313페이지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십자가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영원한 것과 신령한 것과 그 복된 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지식에나 실력에나 인격에나 성품에나 우리의 삶의 방향에나 목표에서나 변화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성숙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오실 신랑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우리 속에 채워야 할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좀 너무 기름에 대해서 그 등잔불과 기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기름에 대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염두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가르침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며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실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뭘 기대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볼 때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 그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지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진리를 정말 깨닫는가, 이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라는 겁니까? 다 뭡니까? 예? 무엇이어야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이죠. 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변화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일들에 성장이 있었고 성숙이 있었고 성화되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진 그런 인격체와 그런 성품과 예수를 닮은 자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군대에 가면 관등성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훈련병에서 이제 그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 쳐도 뭐 이병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짓궂은 선임들은 지나가다 그냥 툭툭 쳐요. 그럼 이병 아무개, 이병 아무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말안 하면은 바로 얼차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로서 살때 우리는 마치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관등성명을 대는 것은 이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의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방위를 나왔습니다만, 이 몸에 배면 그렇게 됩니다. 예. 아무튼, 전화를 받아도, 뭐, 이병 아무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휴가 나가서, 집에서 전화를 받는데, 전화 받자마자 이병 아무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누가 지나가다 툭 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소한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가진 정말 그 간절한 기대와 간구, 그가 가진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많은 부분 너무나 오해합니다. 이 교회는 좋은 사람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완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되고 자라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훈련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그냥 뒤에서 방관하면서 보면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안 좋은 꼴을 보죠. 보기 싫은 장면들을 보죠. 아주 더럽고 치사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그들 중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아직 이 정도이구나. 나의 수준과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내 안에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채워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안 좋은 꼴을 보셔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모든 성품과 인격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한번 봅니다. 우리 앞으로 한장 정도 더 넘기시면 우리가 늘상 보아오던 구절이죠.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것이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기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깊이와 높이와 깊이 뭡니까?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과 성품 속에 열매를 맺고 또 계속 우리 안에 기름을 채움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